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닮게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처음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목적 있는 존재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있었다가 이제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가 되었죠. 가장 정확한 단어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영원한 생명에서 상실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실존적인 문제죠. 누구도 이 진리 앞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한다고 해도 죽어요. 난 안 죽을 거야 하고 발버둥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라는 그 절벽, 흔들리지 않는 그 큰 벽 같은 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이 큰 죽음의 벽 앞에서 나는 자유하지 못하구나. 언젠가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을 거구나. 그런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심경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의 사고의 시작이어야 되죠. 그래야 소망이 사실은 있고 그래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의롭지, 이 정도면 그래도 이런 착각들을 사실 하고 살아요. 그럼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 교만한 사람들은 다음에 그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안 괜찮아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에요. 근데 죄다 보면 다 부족하고 다 괜찮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면 물론 내가 괜찮죠. 그런데 나의 단점과 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보면 또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단점만 보고 살면 좀 사람이 괜찮은데 인간이 어디 그러나요? 내 장점을 보고 남의 단점 보는 게 쉽지 내 단점 보고 남의 장점을 보지는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갈등할 수밖에 없죠.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도 어떻게 키르냐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넌 할 수 있어라고 어린 시절 가르쳤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이제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 이거 누굴 닮아서 일어나 이제 그런 단어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괜찮았었는데 어릴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잘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지 초등학교 때 반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미안 가서 올수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근데 중학교 가면은 반장 못하거든요. 올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누구 닮아서 이렇게 되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엄마 아빠 닮았죠. 죄인인 엄마 아빠를 닮고 부족한 엄마 아빠를 닮아서 이제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거부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린 자꾸 인간을 연약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서 그래요. 죄인 되어서. 그러니까 악해서 본질적 죄인이라서 진노의 자식이라서 모든 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욕들이 결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선하지 않아요. 내 깐에는 맞는 생각이고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볼 때는 틀렸대요. 그게 뭐예요? 내 선의 기준과 그 사람의 선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한계점들을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들을 하면서 사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뭘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구나.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자식을 봐도 그렇고 우리 부모를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인간은 안 돼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어라는 거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가 발견되어질수록 무릎을 꿇는 일이 많아지죠. 아, 안 되는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자꾸 발견되어질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등지고 살게 되면 누구와 계속 등지고 살게 되냐면 모든 관계에 등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의 특징, 사람들과 등지고 살아요. 싸우고 살아요. 갈등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살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 나오는 상태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과 등지고 살면 사람들과 갈등하고 살게 되고 이것은 인간의 참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적인 모습들이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수술하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고 아유, 난 곧 죽을 거야. 나만 재수 없이 병에 걸려서 왜 이렇게 됐어. 그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답답하죠. 미련하고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사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사는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살고 왜 나한테만 이러지? 라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역사 속의 인간들은 늘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걸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는 않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아주 복잡한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근원과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현대 나온 최고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 구원의 길을 놓고 그 길로 가면 사는데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많은 길을 인간 편에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가면 구원이야, 저렇게 가면 구원이야, 이렇게 가도 돼, 저렇게 가도 돼. 그런 다원주의 사상들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런 다원주의 사상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변증법, 그다음에 칸트 사상, 이런 인간 실존주의에 의한 인간의 이성이 신, 그런 절대적 진리, 이런 사상들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간, 벗어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나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 안 가도 돼, 우리가 신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야. 그런 것이 인도 철학에 기반을 두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에 가지고 있는 사상들, 철학들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신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이성, 그것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마누엘 칸트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고 나온 것이 곧바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죠. 신이 죽고 신이 만든 세상, 신이 만든 세상은 없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야.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1848년부터 시작을 한 그 사상은 1900년대 초에 혁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160년 동안 세상을 반쪽으로 몰아갔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두 가지를 나타냈어요. 하나는 잔인한 폭력과 그 결과 절대적 빈곤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세상, 그 과정은 폭력이었고 그 결과는 빈곤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이 두 세상이 되었어요. 그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없어라는 사상 두 개가 있었는데, 요즘을 보면 하나님이, 신이 존재해. 그런데 그 신은 절대자가 아니야. 관념 속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서방 진영에서는 그 신 또한 있지만 유명무실한 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사탄이 세상을 유혹해서 끌고 가냐 하면, 신이 없어라는 세상이 있었고 신이 있어 이렇게 세상을 끌고 왔는데, 그 세상 속에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가 지냅니다. 그런데 그 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슬람도 크리스마스를 지내고요, 불교 국가도 지내고요, 힌두교도 지내고요, 모든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지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는 문화화 되었습니다. 전 세상의 문화화예요. 예수도 알아요. 믿지는 않아요. 예수가 옛날에 왔었다라는 것도 알아요.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스라엘 땅에 왔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지내요. 저희 동네도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많이 했어요. 아직도 많이 했어요. 안타깝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크리스마스 장식. 이게 서구화된 세상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배척했던 세상.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빈곤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을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사상. 불꽃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 17절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린 감사가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계속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아버지 없이도 살 것 같았어요. 살고 살아요. 마지막에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아버지 생각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은 생각의 복이 아니라 행동의 복이었어요. 돌아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아버지한테 가는 거였어요. 지금 이 세상도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절대적 대상이요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진짜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진짜 감사할 때 정말로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무덤덤하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 때문에 감사할 때는 많아요. 이게 돼서 감사하고 저게 돼서 감사하고 물론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감사의 가장 중심에는 그냥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엔 늘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막 솟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 노릇하는 놈 따로 있죠.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 노릇하는 놈이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노릇하는 크리스찬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자식을 우리는 효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자. 믿음의 효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효자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효자들. 여러분, 효자들을 보면요, 내 자식이 아니라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집 자식이 부모에게 참 잘해요. 보면 첫 번째는 부럽죠. 두 번째는 괜찮아요.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참 좋은 크리스찬. 보면 어떠세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어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옆에 식당에 있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먹는 모습 보기만 해도 좋아요. 예, 여러분 좋습니다.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참 좋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행복과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감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아, 내가 본질상 원래 여기 죄의 종이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라는 기준의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의의 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이제 그 본질이 바뀌었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그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 노릇.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자녀. 믿음 좋은 자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자녀. 행복한 자녀. 철이 없고 어릴 때는 애가 태어나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보면 이뻐요. 어저께도 돌이랑 백일이랑 있는 애들 이렇게 있어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뭐, 첫 애들이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좋아서 죽어요. 이렇게 보니까 막 자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는 이렇게 자는 애를 앉혀놓고 사진 찍는 걸 처음 봤어요. 자는 애가 고개가 떨어지니까 코너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고, 그냥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는 보는 것만으로 좋죠. 근데 10살, 20살이 돼도 자는 모습 보면 좋을까요? 10살, 20살이 돼서 아침에 안 일어나면 그 왼수죠. 해 떴는데 안 일어나고 불러서 깨워야 일어나고 이러면 학교 가라, 학교 가라, 일어나라, 출근해라, 출근해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러면 그 자식 보는 걸로 좋지 않습니다. 절대 좋아. 왼수, 안 보이는 게 낫죠. 안 보면 속이라도 안 상하지. 그 눈에 보이면 그 못 봐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렇게 잘할 때 오는 행복들이 있죠. 우리가 잘하면 손해나는 느낌이 들지 않죠. 부모님에게 잘하고 손해나는 느낌 들지 않죠? 부모님께 좋은 거 선물해드리고 아깝다 그러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절대 손해나는 마음 안 들어요. 더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 자식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찬양이 무슨 뜻인 줄 알면 설난 거예요. 설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수록 귀한 거를 알면 우리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아유, 섬길수록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아직 그 구원의 감사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 노릇을 하는 게 내 믿음의 도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살 때 주님에 대한 감사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절대로 갈급하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주님 올해보다 내년도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도 주옵소서. 주님 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올해 요만큼 자랐는데 내년에 좀 더 잘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하면 되지.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다 자라나야 합니다. 다 성숙해야 합니다. 다 변화돼야 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린 그 찬송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자녀됨도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